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마지막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야만 또 불러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 못 가요. 못 간다고 버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이름 잘 아시잖아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지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고 지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지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지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지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지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지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 왕생할 날을 찾고 있다 지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이미 나는 극락 세계에 있다고 지내라. 여러분 세상에 노래지만 욕심이 참 많습니다. 100세 심지어 150세 그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은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 엘리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두는 것은 엘리야가 뭘 타고 갔습니까?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뭐를 타고?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가르쳐준 그 가사 내용이 엘리야가 뭘 타고 갔어요? 병거 타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병거 타고 갔단 말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머님들이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병거 타고 하늘에 갔다 이렇게 찬송 가사 되어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진했다 그랬고요. 또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엘리야의 성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든 아니면 지옥을 가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요 죽기 전에 여러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가 방문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째 길갈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이 길갈은 성경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넌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하여 와서 기념비로 세운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인데, 길갈의 의미는 바로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길갈은 엘리야사에게 중심지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길갈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베델인데요.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전권 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면은 엘리야는 자기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냥 길갈에 너는 있어야 된다. 나는 베델로 간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가만히 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삶에 혼의 삶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저도 가야 되겠습니다. 아주 고집을 부려가지고 둘이 함께 베델로 갑니다. 자, 왜 엘리야가 혼자 가려고 했을까? 물론 마지막을 홀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또 자신의 승천하는 장면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학자들은요 이 엘리사의 충성심, 사실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니까 넌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특히 이것도 유서가 깊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갔을 때에 선지 생도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곧 돌아가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알고 있으니 너는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아마 몇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보통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대대적으로 떠벌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을, 선지자를 데리고 가실 거야. 그래서 광고를 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참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을 떠벌리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부흥 집회하면서 불에 사다라, 기적의 종이라, 치유의 능력의 종이라,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마치 그 사람이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너무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잠잠하라, 이별을 앞둔 그 선지자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고 조용히 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갔던 곳이 여리고인데요.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또 베델에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역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서 내가 함께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로 함께 가는데, 여리고 어떤 곳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마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 그 여리고성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선생도들이 또 이 베델의 선지생도들처럼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똑같은 대답을 하죠. 나도 알고 있으니 너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이에요.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전권 때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자, 요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엘리사는 너는 여기에 여리고에 그대로 있어라. 똑같은 지금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역시 엘리사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집에 가죠. 두 사람이 요단에서 있을 때에 선지 학교생도 50명이 멀리서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건너편에 있거든요. 자,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지팡이점에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엘리야가 끈질기게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뭘 구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히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릇이 선생님보다는 두 배나 큽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럼 교만한 거죠. 아무튼 엘리야가 여러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 죽기 전에 안 가본데 영이라도 시끄러워 죽자 막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너 장가게 보고 왔느냐 그러더니, 아, 저 못 봤는데요. 야, 내가 세상에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장가게를 어떻게 구경도 한번 안 하고 올 수가 있느냐. 너 다시 가서 그 장가게 구경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 사람의 개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좀 관광도 하고 그러려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지역마다 갔을 때 뭐가 있습니까?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들 곳곳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거기를 방문해서 그 후배들, 제자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성경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방문한 것으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인생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스승의 글 맞는 참 좋은 제자였다. 먼저 엘리야가 물었을 때 뭘 구합니까? 선생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구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그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두 배나 영감을, 능력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엘리사가 욕심도 크다. 욕심이 과하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두 배나 더 능력을 구해? 그래서 엘리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봐라. 성경에 엘리사가 청출어람이라고 선생님보다 두 배나 갑절을 구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능력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절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자는 혹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두 배의 두 몫을 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장자에게 왜 두 배를 줍니까? 두 몫을 왜 줍니까? 왜 갑절을 줍니까? 그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갑절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두 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 가는 데마다 선지학교 있었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갑절을 주십시오.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을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의 자리가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금방 져서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이만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주 교만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그 가시는 길을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가겠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10절에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은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아요. 이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능력도 내가 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엘리사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엘리사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 먹지 못하는 물, 악한 물, 쓴 물을 이제 고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23절 24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던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곧 숯불에서 앙금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이 찢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거를 말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금방지게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놀려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엘리사가 준 것도 엘리야가 준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무슨 자기가 받은 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아주 간단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 디셉은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그 시골 사람 촌떡이 엘리야가 그냥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출생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환경이라든지 성장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뒷배가 좀 뭐 좋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 시골 사람 학벌도 가문도 없는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에 가서 이세 아들들 쭉 면접을 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 볼 때는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너 그 사람 아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 있는 막내둥이 목동을 불러다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당시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 아세라 그거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집요하게 서성을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영감을 갑질이나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여러 군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엄청난 재산일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그 신학교 내가 교장 되겠습니다. 그 신학교 저기 물러주십시오. 제가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재산이나 그런 거 명예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감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탐나서가 아닙니다. 명예가 탐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신앙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교육을 받는, 이거 중요합니다. 미국의 학교 교육의 80%가 지식적인 면을 가르치고 17%가 인격적인 면을 가르치고 3%가 영적인 면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은 좀 나아요. 기독교 학교들이 있고 근본적으로 신앙 위에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학생들 1200시간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신앙적인 과목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독교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무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1년에 325시간을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 돌이켜보십시오. 아, 나는 그분 정말 존경하는 분이야.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뭐 많이 알고 있어서?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믿음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바탕으로 인격자가 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교육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서울의 300명 교인들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해봤더니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이 87%, 또 주일학교 교사나 성가대 하신 분들 89%가 주일학교 출신들, 교역자의 92%가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을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젊을 때 주일학교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성장해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신자가 된 것은 13%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 벤슨 박사는 미국 교회 교인들의 8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선교사 교역자의 9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한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 주일학교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에 와서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러나 그 1시간 2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평생을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예,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요. 정말로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배우는 이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테디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탐슨이라고 선생님 밑에서. 근데 이 테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늘 D학점을 받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너무 가난해서 절반가량 알이 빠진 모조 다이아 팔찌하고 싸구리 향수를 선생님에게 줬어요. 자, 그걸 보면서 애들이 막 다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편없는 걸 가져왔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받고 그래도 테디에게 고맙다, 너무너무 향수 냄새도 좋고 참 이 팔찌도 너무 어울린다고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학생들이 다 떠난 다음에 이 테디가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와 똑같은 향기를 내세요. 어머니의 팔찌는 선생님 손목에서도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요. 선생님이 제 선물을 좋아해 주셔서 참 기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어머니의 것을 가져온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테디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테디가 자꾸 이 삶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상급학교 지나가면서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그 선생님을 떠났지만은 어느 날 선생님에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또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대학교 학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4년이 지났습니다. 또 편지가 하나 왔어요. 선생님, 오늘로서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27일에 제가 결혼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앉으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선생님은 제게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가족 중에서. 이런 편지를 받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탐슨 선생이 테디의 어머니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결혼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형편없는 선물이지만은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그 테디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주어지는 대화는 뭐 그냥 뻔한 그런 형식의 몇 마디지만은 그러나 그 엘리야를 통해 역사적 하나님께서 엘리사와도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훌륭한 제자로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 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많지만 참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지만 참 제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만남이구나 축복의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